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을 향해 이제 가시면서 특별히 자신이 가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도시에 본인 스스로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70명의 그 제자들을 따로 뽑아서 본인이 가고자 했던 그와 같은 모든 도시로 보내시며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70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사, 이런 한국 대사, 미국 대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가져다가 전달하는 그런 책무를 맡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70명을 보내시면서 이들에게 세 가지를 주문하셨어요. 수확밭에서 수확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확할 수 있는 일꾼이 없으니 이 수확밭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여러분이 생각이 날 때마다 정말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설교자들, 목사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지역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문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평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저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이다. 앞으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지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하루 숨쉬는 순간순간의 모든 일이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이미 마귀는 패배한 존재로 하나님이 낙인을 찍어 놨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최선의 방법으로 신사답게 온유한 그런 방법으로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재림 때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끝난 이후에 21절 22절이 나오는데 그 21절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매우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가서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때문에 특별히 기뻐하셨다는 것은 요 대목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33년 반 사셨어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이 70명의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마음속에 작정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그거 놓고 애를 쓰시죠? 맞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7장에 가서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결혼했다가 아내를 잃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내가 다시는 결혼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몸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빼어나고 월등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 다 똥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작심하는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방법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70명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70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들이 제압을 당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생기고 능력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며 예수님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일들로 인해 기뻐하지 마라. 마귀를 제압한다고. 무슨 큰 능력을 행한다고.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10만 명 모인다고. 우리 교회가 킹제임 성경을 쓴다.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뻐하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됐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이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곧바로 21절, 2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나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땅과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요.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참 사람이세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드릴 때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하고 기도하십니까? 예. 그 기도할 때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온 땅과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열쇠를 쥐고 계신 주인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예수님은 아는데 창조자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시려면 그러면 창조자가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창조자가 누구신지를 모르면 구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창조자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영원이라고 한 무한대구와 같은 공간 속에 있다가 드디어 시간,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시작이 되면서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과 바다와 땅 속에 있는 모든 것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호흡하고 있으시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의 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의 아이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 침례교회, 이 모든 게 다, 이 심지어 한국 땅, 미국 땅, 중국 땅, 저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중동 땅, 저것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것을 관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정신이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진 것과 같은 존재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도 주인을 알지 않냐? 개 주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래서 기독교 구원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주인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주인을 아는 게 구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만도 못하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래? 주인을 못 알아보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가서 읽어보세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기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주인이 온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의 소유인 것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자유의지까지 주셔서 마음대로 하도록 만드셨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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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참으심에 결국 한계가 있어서 끝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법정에서 보고 있는 거 그렇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거 참아주고 참아주고 참아주는데 안 되면 끝에 가서 어떻게 심판하고, 그렇죠? 진노에 내어주는 일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참아주고 참아주고 참아주는데 안 들으면 결국 징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신다. 다만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는 아이들 다루고 뭐 이런 게 1년, 2년, 하나님은 지금 한 6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긴 기간을 통해서 참고 참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유보하고 계신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일을 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가서 보니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던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가 됐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끝까지 참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로 이들을 심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이미 계시가 되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이 수많은 별들을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 이 엄청난 파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보여주셨어요. 신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도 이 사과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을 먹어도 어떻게 이게 빵이 돼서 나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심어놓고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지금 모든 것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거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아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 주인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게 어떻게 돼요? 원숭이가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그죠?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라 그러고, 하버드 대학, 뭐 케임브리지다, 옥스퍼드 대학, 서울 대학 어디 다 다녔던 사람들이 아메바가 우리 할아버지라 그러고, 아메바 이제 돌덩어리가 우리 할아버지라 그러고, 지금 이렇게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져서 잘못된 것들을 주장하고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다고 자랑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놨어요. 우리 천주교인들 차에 한번 굽으세요. 말이야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뭘 지켜줄 줄로 알고 불교하는 사람들 가서 돌덩어리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래요? 주인이 누구신 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두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와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것 여기에 경배하고 쓸데없는 것에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이런 일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존귀를 주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님께 돌려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여기서 모일 때마다 마제스티 찬송가 알리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목적이 뭐냐? 주님을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창조물이 창조되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 목적 밖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 목적 밖에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됐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불신자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목적 밖에서 자기를 지켜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썩어 빠질 그와 같은 새, 짐승, 나무 조각을 깎아놓고 그게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데 살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무슨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 그렇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스스로 뻐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숨기시고 아기들에겐 그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세상에서 무슨 박사라 그러고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다 그러고 그렇죠? 정치 권력이 가장 크다 그러고 미국 대통령이 뭐 됐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숨기세요. 그리고 미약한 아기들에게만 그거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 좋은 것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이가 아니면 이 세상 영원한 데 아닙니다. 70, 80, 많이 살면 100살 살면 이 세상은 끝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영원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뻐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하나님이 감추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볼것없음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 더러운 것뿐이 없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걸 못하냐?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여기 우리 재인이도 있고 그런데 요 조그만 아이들이 무슨 자존심? 아이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요. 왜 그래요? 자존심이 없어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벌써 뭐 하는 게 잘못해도 지적하면 그냥 화를 내고 그러죠.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이 흘러넘치고 유복하게 되면 자연 많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다고 그래요. 이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차고 흘러넘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이 차고 넘칠 때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솔로몬 왕입니다. 사람의 모든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 버리기가 대단히 쉬워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 재능의 부자, 그렇죠? 뭐 성경 지식의 부자, 킹잼 성경 가장 많이 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가운데도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명성이 높은 사람, 그렇죠?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 하나님 알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지혜를 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는데 모든 것이 차고 넘치니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이방신들의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에 만들어 놓고 자기 아내들과 함께 그 이방신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이방신에게 가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이냐. 한번 그 구절을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저와 가까운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물어봐서 제가 묻는 거예요. 11장 3절. 열왕기상 11장 3절에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그총몇 명이 있어요? 1,0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내가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돌아서는 거예요. 권력이 차고 넘치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재물이 차고 넘치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다. 그건 솔로몬만 그렇지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차고 넘치면 하나님을 믿다가도 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17장에 모세를 통해서 왕이 될 사람들에 대한 규범을 주셨어요. 거기 규범 중에 세 가지 규범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째, 그 16절 가서 보니까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이 말이 많으면 말탈 사람이 많으면, 기병이 많으면, 그 뭐야, 군인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좋은 말은 다 어디에 있었냐? 이집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가 어떤 땅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속박이 되어 종노릇하던 그런 땅이 이집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에 놀던 때, 그 좋다고 놀던 그런 때, 이집트 시절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집트에서 많은 말들을 가져다가 군대를 쌓아놓고는 이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성공하였다. 이렇게 교만한 그런 삶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17절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면 문제가 생기니. 근데 이 솔로몬에게 있는 아내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방 여인들 가운데 예쁘다고 하는 그런 여인들 다 데려다 놨으니 이 이방 여인들이 밤이나 낮이나 솔로몬을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성전 옆에 이 이방인들의 신상을 세워놓고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그 앞에 가서 그 여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18절에서 19절. 그가 자기 왕국의 왕조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책을 율법을 책으로 한 권을 필사해서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이 율법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율법의 말씀을 필사해서 그 옆에 두고 매일같이 읽으라고 하나님이 왕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차고 넘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흥황하게 되니까 다 내가 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처음은 매우 좋았지만 결국 교만으로 인해 타락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말년의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얼마나 창피한 그런 일인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지은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전도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천명 아내를 도봤는데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산, 모든 지혜 이런 거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서는 우리말의 제목은 전도서인데 원래 이 전도서의 제목은 선포자예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지냈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선포자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선포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가서 보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9절에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한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12장 1절에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해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뒤에 깨닫고 12장 맨 끝에 가서 13절 14절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이후에 심지어 배도까지 하고 이방신에게 가서 절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이후에 내가 이제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래.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지은 그런 모든 죄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가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사업이 잘 될 때 공부가 잘 돼서 학업이 잘 돼서 학식이 높아질 때 지위가 올라갈 때 명예가 올라갈 때 재산이 늘어날 때 자식들이 잘 될 때 특별히 우리 사랑 침례처럼 교회가 잘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에 빠져서 몰락하느니 차라리 좀 조금 잘 못 살고 조금 덜 건강하고 조금 더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성경이 주는 지혜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 7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 고난당한 것을 통해 내가 주님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모든 것이 창대하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니라. 여기 22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는 지정의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의지가 있어서 무엇대로 이렇게 뭘 실천하고 뭐 말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분이잖아요. 말을 하려면 누가 대상이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요. 영원전 과거부터 스스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표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의지를 표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을 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어 한 분이면. 그래서 때 하나님이 세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이 서로 사랑하고, 세 분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세 분이 서로 의지를 표명하고, 세 분이 서로 계획을 짜고, 세 분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와야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신데, 그 세 분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제일 크고 그 밑에 아들이 있고 그 밑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종속된 존재가 아니냐.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권위와 영광과 능력과 지성과 위엄과 존귀와 모든 것에서 동등하신 분이에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람과 관련된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실 때는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들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에요. 거기 지금 자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자식들에게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든 것에서 동등하시고 모든 것에서 똑같은 그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계획 속에는,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아들이 그 일을 수행하시고 아들이 간 이후에 성령님이 이 성도들 안에서 일을 수행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들이 없는 신은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없는 신은 가짜예요. 그 대표가 뭐냐? 이슬람의 알라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래?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없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가장 미워하는 기독교의 교리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냐? 아들이 있을 수 있냐? 아들이 있어요. 잠언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가서 잠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30장에 가서 보시면 30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30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것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누가 있어요? 그분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는 신은 가짜입니다. 구원 주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 아들을 모르면 가짜예요. 세상 역사에 관한 한 여기 말씀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셔서, 요한복음 5장 22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노리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들이 말씀하세요. 나중에 휴고가 일어날 때도 아드님이 오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 땅에 재림이 일어날 때도 아드님이 오시는 거예요.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부처든 알라든 다 아들이 없어요. 다 가짜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슬람교, 불교, 신도교, 몰몬교, 신천지 이런데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아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런 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들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온 천하 인간들 사이에 하늘 아래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만 아냐?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들이 누구신 줄 안다. 왜 그래요? 영원 전부터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존재했으니까 아버지만 아들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 아들만 아버지가 누구신지 정확히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히 믿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예요. 사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아버지만 진짜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랬더니 거기에 빌립이 나서더니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느니라. 아들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아버지는 오직 아들만 아시는데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만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종교는 세상에서 유익은 줄 수 있어도 영원에서 유익은 요만큼도 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있는 기독교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서를 공부하고 왜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어요? 아들을 알기 위해서. 아들을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서 강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고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아들이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하시는 그 일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5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위로자였는데 다른 위로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다 해서 성령님 다른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아들을 알게 되고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돼서 그래서 온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성화가 뭐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성화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들 하나님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 성화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그게 성화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꿈으로 얘기해 주시고 지금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걸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들고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남들에게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성도에게 임하는 복이 23절에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은밀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마귀들을 제압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일들, 귀신들을, 마귀들을 내쫓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걸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구약시대에 많은 대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많은 대언자들이 지금 너희 눈앞에 쓰러나는 이 놀라운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 그거를 그렇게 보고자 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니 너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다 적용을 하면 이 당시에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신약성경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요한계시록 없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 제자들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특히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온 세상 시스템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하고 채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와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가? 이 말씀 중에서도 거짓이 하나도 없고 빠진 데가 하나도 없고 첨가되는 거 하나 없이 완전히 보존된 이 킹제임 성경을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